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은 먼저 자기 자신을 완전한 기만에 빠뜨린 이후에야만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기만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가장 무서운 영적 기만은 바로 자기 기만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자기 기만은 자신만 기만당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기만시키기 때문에 너무나 무서운 영적 기만입니다. 성경의 가르침과는 너무나 맞지 않는데 잘못된 이론들을 확신에 차고 아주 진지한 자세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교리나 또 성경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한번 이것이다 그렇게 믿으면 도무지 다른 것은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진실하게 믿을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성경의 진리를 너무나 잘 알고 또 잘 믿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 동의한다고 그렇게 확신에 차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줄 아는 사람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진리대로 살고 있다고 기만당한 사람들.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확실하게 믿을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이 두 부류가 믿는 것은 다르지만 결국 자신에게 기만당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일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자기 기만은 자기만 기만당해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기만시켜서 눈을 멀게 하는 아주 무서운 죄악입니다. 이런 무서운 영적 기만인 자기 기만에 심각하게 빠진 사람을 한 사람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사람은 바로 접니다. 아, 나는 주님 뜻대로 살고 있어. 나는 문제가 없어. 이만하면 훌륭해. 정말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가 얼마나 심각한 기만에 빠져 있는지를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자신을 스스로 기만하는 것에 대한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경고예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또는 어떤 사실을 은폐함으로써 우리가 속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속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럼 만약 우리가 어떤 잘못된 말이나 어떤 일을 했다고 이제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이 잘못된 말이나 행동을 한 후에 우리는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제 생각하고 기억합니다. 아,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 이렇게 말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후회를 하게 되죠. 그리고는 아유, 다음에는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아주 당연하고 바람직한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때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기 기만의 늪으로 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면 좋은데 이런 자기 기만은 더욱 발전돼가지고 급기야는 마치 자기 자신이 그런 잘못된 말과 행동을 전혀 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느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자기가 더 올바른 말과 행동을 했다는 것으로 스스로를 설득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실수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낮아지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단지 후회를 하다가 자기 기만 가운데로 빠져드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하늘에서 시작되었죠.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반란을 일으켰네요. 뭐 물리적인 그런 전쟁이 아니죠. 영적인 전쟁입니다. 처음에는 이 천사의 3분의 2가 나뉘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천사의 3분의 1이 루시퍼를 따라서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가가지고 눈물로 호소하고 정말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호소하고 이야기해도 그들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가서 아니라고 설명하는데 안 믿었느냐 말입니다. 어떻게 죄가 없는 깨끗하고 순수한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가셔서 설명하는데 그것을 안 믿을 수가 있을까? 참 그게 죄의 신비죠.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사람과 저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먼저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 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 얘기를 먼저 듣느냐에 따라서 한번 들은 편견이 잘 가시지를 않아요. 천사의 반이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설명할 때 사탄 스스로가 정말로 그렇다고 자기가 진실로 믿고 정말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이것 봐 글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취급할 수가 있어? 너희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정말 하나님 바로 옆에 있었잖아. 정말 하나님 문제가 많아. 이럴 수가 있어? 사탄이 자기가 고소하는 그 고소를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너무나 진실하게 믿어버린 겁니다. 자기를 기만하고 자기가 그렇게 믿고 얘기를 그냥 해버려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다 그냥 믿어버린 것입니다. 천사들이 이야 이거 정말 이거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 아니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어떤 정신을 가져야 하느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습관을 배워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가 그걸 믿기로 결심하고 거기에 계속 의미를 부여하니까 정말로 큰 문제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실수를 너무 많이 하게 됩니다.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고 자기 연민에 빠져버리고 그리고 자기 기만에 빠져버립니다. 그리스도를 거절한 유대 지도자들 여러분이 이제 비상소집을 했죠. 사내들인 이제 모임이 이제 비상소집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모두가 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찬성한 게 아니었어요. 어떤 의원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정말 현명한 처사일까 그렇게 질문한 이 사내들인 의원들도 있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12살 때 그 성전에서 이 학식 있는 율법사들과 함께 토론하는 그런 장면을 회상했습니다. 또 나사로를 살리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이는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우리가 이 하나님께 대항하여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이 정말 이 의견들도 있었고 또 다른 무리들은 아닙니다. 예수는 우리를 존경하지도 않고 죄인들과 어울린 자입니다. 우리를 공공연히 책망함으로 우리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입니다. 그러면서 이 양측에서 그런 갈등과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일어나서 뭐라고 합니까? 온 민족이 멸망당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대신해서 죽는 것이 더 낫다. 그걸 모릅니까? 여러분 예수가 비록 무죄할지라도 민족을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성가신 존재였어요. 그들의 권위가 약화되는 것보다 예수님이 죽는 편이 훨씬 나았죠. 이 사람들이 이 지배자들이 백성들의 신임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의 이 권력이 국가의 세력이 훼손될 것이다. 그러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이고 그러면 로마인들이 와서 성전을 훼파하고 민족을 멸망시킬 것이고 막 그렇게 이제 서로 막 이 한 목소리로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갈릴리 사람 하나가 죽어서 이 민족을 구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가치 있는 죽음인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사내들인 회원들이 가야바의 말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아, 그래. 우리는 정말 너무나 올바른 선택을 했어. 정말 민족을 구원한 애국자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기만당했던지 이 결정에 대해서 너무나 스스로를 기뻐하고 정말 로마로부터 민족을 구원한 자들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놀라운 자기 기만입니다. 자기들의 목적을 성취하려는 의지가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걸 무시하고 깊은 자기 기만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된 겁니다. 결국에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를 알아보지 못하게 된 겁니다.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욕구가 너무나 강하게 되면 자기 기만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또 모세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이 고라, 다단, 아비람, 이들은 또 어떻습니까? 이 자기들이 꾸미고 있던 이 반역을 반역적인 행위로 생각한 게 아닙니다. 이들은 옳은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믿고 확신하면서 일을 진행했어요. 이들은 이 구태타를 일으킨 게 아니에요. 이들이 이제 이 넌지시 이렇게 백성들에게 한 말들이 백성들에게 너무 잘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아, 이 백성들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이들이 여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정말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이 자기들이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믿게 된 겁니다. 그들은 모세를 죽이고 자기들이 그 지도권을 차지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반란은 아주 타당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항상 모세에게 역사하고 있었음을 이들은 목격했습니다. 그것을 함께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기만의 늪에 빠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이 성령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눈과 귀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계획한 유대의 지도자들, 정말 교묘한 정치적인 술수로 자신을 포장하게 되는 그런 유대 지도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족장들을 선동해서 반란에 앞장섰던 고라의 반역을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도 늘 깨어서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그때의 상황에서 그들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거나 아니면 비겁한 침묵을 지키는 사람들의 무리 속에 서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자기 기만이 시작될까요? 이 자기 기만은 점차적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두 자기 기만의 위험 가운데서 살고 있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그의 기적을 보고 가르침을 들었는데도 심각한 자기기만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자기기만은 매우 작은 어떤 일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단번에 누구를 죽이라 그렇게 충동하지 않아요. 사탄이 처음부터 유대 지도자들에게 즉시 그리스도를 죽여라 그렇게 속삭이지 않았습니다. 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게도 모세를 단번에 반대하라 그렇게 충동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사탄이 그런 방법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접근하면 그들은 그 사탄의 그런 충동을 거절했을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자기 기만의 늪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아주 사소하고 조그만 일로부터 이 사탄이 그 일을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고라에게 있어서 이 자기 기만은 자기 연민이 동기가 됐습니다. 고라는 모세의 사촌이거든요. 그리고 레위 자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직분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늘 질투와 불만이 있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난 뭐야? 내가 이 정도 대접밖에는 받지 못하는 존재야? 이 처음부터 공공연하게 반역 행위를 한 게 아니죠. 그러면서 은밀하게 한두 마디씩 불만과 문제를 사람들에게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반대했습니다. 여러분이 서운함이라는 마귀가 들어가면 정말 무서워요. 이 서운함이 들어와서 그를 이 병들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이 서운함이라는 마귀가 정말 제일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게 들어가면 정의가 보이지 않습니다. 상식이 통하지가 않아요. 상처받은 그 감정이 자기를 그냥 삼켜버려요. 그래서 이 자기 연민으로 시작된 이 감정은 결국에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기 유대의 제사장들 똑같습니다. 동일한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된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이들은 자기들이 듣지 못한 이 천사들의 노래를 무식하고 천한 목자들이 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몹시 싫어했습니다. 아니 왜 천사들은 정말 이 유대의 고명한 랍비인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는가? 이 유대 지도자들은 이 정말 이 자기들이 무시당하고 모욕당하는 느낌을 그때부터 느낀 겁니다. 이 비극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들이 이제 이 싹터고 키워온 것이죠. 오 그리스도 322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흔히 그 과정은 점차적이요 거의 알아챌 수 없다. 빛은 하나님의 말씀과 당신의 종을 통하여 혹은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를 통하여 사람에게 임한다. 그러나 한 줄기의 빛이라도 무시할 때에 영적 감각력이 부분적으로 마비되어서 두 번째에 나타나는 빛은 그만큼 분명하게 식별할 수 없게 된다. 그리하여 암흑은 증가되고 마침내 영혼이 밤과 같이 어두워진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였으나 진리를 대적하기 위하여 성령의 역사를 사탄에게 돌려버렸다. 이렇게 행함으로 그들은 고의로 기만을 선택하였다. 그들은 사탄에게 굴복하였으며 그때 이후로 그의 능력에 지배당했다. 점차적이고 알아차릴 수가 없게 자기를 기만하기 때문에 처음엔 자기 자신도 자기 기만에 빠진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양심의 빛을 비춰주시는데 이 자기의 어떤 상처받은 감정이 더 크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게 돼요. 성령께서 또 빛을 비춰주시고 또 호소하시고 그런데 한 번 거절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더 쉬워요. 그러다가 영혼이 캄캄한 밤처럼 어두워져서 지금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사탄에게 돌리고 진리를 대적하고 그리고 고의로 기만을 선택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고의로 기만을 선택하게 된다.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령께 굴복하지 않으면 인간이란 존재는 참 이렇게 나약한 존재입니다. 처음에는 이 작은 한 가지 유혹이나 불신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자극받고 충동을 받으면 그 유혹의 힘이 이제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커지고 결국에는 그 마음이 완전히 사탄의 지배 아래 그냥 이 능력에 지배당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고라와 그 일행들은 정말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고생스러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경험들에 대해서 아니 애굽에서 그런대로 행복하고 안정된 생활하고 있었는데 정말 이 집도 절도 없는 이런 이 광야로 들어와서 이게 말이지 이게 무슨 고생이야. 이런 어려움과 고난은 다 모세가 제대로 인도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여러 번 이제 이 모세에게 의견을 제안했을 겁니다. 모세 이렇게 합시다. 저쪽으로 돌아갑시다. 아 이것 보시오. 당신 혼자 이렇게 하면 독재라는 거 모릅니까? 아니 아론과 미리암 얘기만 좀 듣지 마시고 우리 얘기도 좀 들으시오. 여러분이 의견을 뭐 했겠죠. 그런데도 모세가 자기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고집대로 그냥 밀고 나가는 것 같아요. 아니 이 사람들이 이제 이 고생은 고생대로 계속하니까 저 모세 때문에 우리가 이 무슨 고생이야. 이거 우리가 이 고생하는 건 다 모세 때문이야.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을 스스로 설득하게 이제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기만의 늪에 그 중심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행진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세가 애굽 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선택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이들이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또 출애굽 여정 가운데서 모세를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기적을 함께 경험했습니까? 아니면 소문으로만 들었습니까? 함께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의 반역에 가담했던 이 사람들은 과거에 있었던 사실조차도 다 부정하게 이르러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의 헌신을 생각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했던 것을 생각하는 대신에 자신의 불만족과 불편함을 더욱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지금까지 있었던 모세의 모든 그 헌신과 봉사들이 전혀 무가치하고 비합리적인 것으로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시험과 유혹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면 지금까지 있었던 사실에 대한 변조 작업이 시작됩니다. 자기가 행한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합리성을 부여하게 돼요. 아, 이 누구라도 그때 나였다면 나처럼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처음에는 자기 변명을 하다가 점점 그것이 옳은 일이었다고 믿게 됩니다. 그럼 뭐예요? 이 기억이 변조되는 겁니다. 과거의 기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굉장한 일이죠.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또는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사람의 동기를 오해하고 의심하다 보면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것처럼 그 일이 부각되고 그래서 거짓을 사실로 믿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짓을 믿는 자기 기만의 늪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면 병적인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만당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옳고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확신하면서 잘못된 일을 도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거절했던 이 유대인들 그리고 또 모세를 대항해서 모반했던 이 백성들은 돌이킬 수 있었던 충분한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볼 수 있었어요. 그 당시의 상황을 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경험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기만에 빠져버리게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가 올바른 선택과 판단할 수 있도록 빛을 계속 비춰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심을 계속적으로 마음에 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계속 키웁니다. 자기 연민에 몰입되고 스스로 자기를 또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의롭다는 생각에 빠져들고 상대방은 정말 잘못된 것처럼 그것을 계속 과장하고 그러다가 마음에서 싹튼 이 작은 의혹들을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리게 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을 불러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인물들 중에서 이 자기 기만에 빠진 또 한 사람의 예는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될 겁니다. 이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이 3절에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자, 쭉 이제 제가 이 내용을 읽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내용 잘 아실 거예요. 그 이제 두라 평지에 금신상이 세워졌죠. 여러분, 이 히브리 청년들은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두라 평지에 세워진 그 느부갓네살의 그 금신상에 절하기를 거절했어요. 정말 진리를 고수했죠. 여러분,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잘 알 것입니다. 이제 거기는 말씀이니까. 자, 이 자리에 시드기야도 있었습니다. 이 여기 보면 제가 말씀을 뺐는데 여기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 재무관 뭐 모든 각 도의 관원들을 전부 불러오게 됩니다. 이 자리에 시드기야도 온 거예요. 그 당시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의 도로 지정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드기야를 총독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왕의 이 금신상 낙성 예식에 부름을 받아서 참석했어요. 자, 히브리 청년들과 함께 이 두라 평지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위를 조심스럽게 살피고 있는 이 시드기야 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니까 저기서 히브리 세 청년이 우뚝 서 있네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잠시 동안 자기 자신도 정말 고민했을 겁니다. 아, 내가 같이 설까 말까? 그러나 이 믿음과 용기를 그냥 잃고 말았죠. 결국 시드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금신상에 절을 했어요. 아, 시드기야가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장시간을 두고 생각하고 또 후회했을 겁니다. 아, 그 청년들은 그렇게 했는데 말이지. 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겠죠. 그러다가 그는 아니야.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어. 그렇게 자신을 설득하게 됩니다. 내가 절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의 안녕은 보장할 수 없었을 거야. 내가 절함으로 우리 민족이 평안을 얻게 된 거야. 내가 절하지 않으면 이들이 또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들었을지도 몰라. 그렇게 하면서 그는 자기 기만의 늪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 수치스러운 기억을 조금씩 변조시키고 조금씩 미워하면서 자기의 그 배도에 대해서 타당하고 정말 합리적이었다고 자신을 설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는 마음의 평안을 되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히브리 세 청년을 이 상황에 따라서 이 정말 적응할 줄 모르는 답답한 이 고리타분한 그런 사람들로 평가하게 됩니다. 이 자기 기만은 계속 그렇게 생각함으로 자기의 기억을 변조시키는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실들도 다 부정하게 되고요. 상대방을 죄인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자기는 역시나 옳았다는 기만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도 자기 기만에 빠진 한 예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렇게 된 것은 잘못된 교육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잘못된 정보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자기가 신뢰하는 주변 사람들의 말 때문에 형성된 경우일 수도 있고요. 자기가 속해 있는 교단에 대한 맹신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에 사로잡히면 자기가 옳다고 믿는 그 가치관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서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 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러분, 이 착한 사람 증후군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착한 사람 콤플렉스. 이 착한 사람과 착한 사람 증후군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정도의 차이가 좀 있겠지만 대부분 착한 사람 증후군을 좀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이 독특한 민족성이기도 하죠. 우리가 먼저 남의 나라를 침략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늘 예의 바르게 유교적인 교육을 받아왔고 거기에다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 착한 사람 증후군, 이 착한 사람 증후군에 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해당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싫으면서도 싫어하는 티를 내지 못한다. 다른 사람의 일을 먼저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자신의 일을 미루기도 한다. 작은 것도 양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앞에서는 비판을 하지 못하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자신에 대해 타인이 어떻게 생각할지 항상 초점이 맞춰져 있고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더라도 자신의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희생자로서의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 타인이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굉장히 흥미롭죠? 자신이 잘못하지 않은 일에도 사과한다. 꼭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타인의 눈치를 보며 다른 사람과 갈등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타인의 요구에 순종적으로 행동한다. 거절을 잘 못하며 거절하면 무슨 큰 죄를 짓는 것처럼 하고 싶지 않아도 평화를 위해서 그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기기 위해서 다 수용한다. 다른 사람과 갈등을 피하기 위해 먼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다. 규칙을 지키기 위해 과도하게 노력한다.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을 참지 못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 제 자신을 가만히 보면 저는 이 착한 사람이 아니라 착한 사람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보니까 거의 제 얘기인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중학교 때 이 호랑이 선생님이 이제 자율학습을 시키고 이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이 워낙 무서운 선생님이기 때문에 정말 그 조용해요. 연필 하나만 딱 떨어지면 그냥 따그르르 그 소리가 크게 들리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아니, 그런데 이 앞에 앉은 애가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저에게 장난을 걸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보라고. 그래서 그러고 이제 그러는데 그러다가 또 뒤로 보면서 또 장난을 걸어요. 앞에 봐. 근데 또 걸어요. 그래서 제가 또 앞에 보라고 이러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 순간에 선생님이 착 들어온 겁니다. 거기 둘 나와. 엎드려. 야, 이제 그러면서 딱 걸렸죠. 엎드려가지고 이제 제 앞에 있는 아이부터 때리기 시작하는데 요즘은 그런 거 없죠. 예전에는 벽에 보면요. 딱 이 교실에 들어가면 벽에 종류별로 몽둥이가 걸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뭐 당구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쫙 걸려 있거든요. 골라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이제 골라서 맞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때 이제 이 제 앞에 있는 아이부터 때리기 시작하는데 한 대 때렸는데 이 아이가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순간 제가 무슨 정신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선생님께 선생님 이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제가 말을 건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그래? 엎드려. 그러면서 이제 저를 때리기 시작하는데 저는 사실 그때 제가 그 얘기를 하면 그 친구가 아닙니다 선생님 제가 장난을 건 거예요. 제가 뒤돌아보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솔직히 말해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걔는 그냥 한 대 맞고 들어가고요. 저는 한 열 대 맞은 것 같습니다. 그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이거 뭔가 제가 계산을 잘못한 거죠. 일단 그 친구가 솔직히 말해줄 줄 알았는데 그냥 들어가 버려서 계산차고 또 선생님은 그래 저의 그런 용기 있는 고백을 듣고 용서해 줄 줄 알았는데 열 대 때린 계산차고 계산 아주 잘못했어요. 근데 이런 저의 성향은 제가 커서도 여전히 작용하고 있는데 이 착한 사람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은요 사실 착한 사람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문제가 뭐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래 모든 것은 다 내 잘못이야. 그래 그냥 내가 죽으면 해결되지. 그냥 평화를 위해서 모든 것을 책임지려는 그런 태도. 이 저 사람이 오해해서 말하든 어쩌든 뭐 그래 제가 다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예, 당신 말이 맞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죠.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내 잘못이라고 하는 이 태도가 좋은 것 같지만 무슨 문제를 일으키는가?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니, 이미 내가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썼는데 뭘 더 어떻게 하라고?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분노하게 되거나 속병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진정으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는 여전히 정당성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난 억울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가 억울하니까 난 억울해. 그러면서 그게 계속 쌓이는 겁니다. 겉으로는 예, 제 잘못입니다. 예,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다 책임져야죠. 이랬는데 여전히 억울한 거예요. 여전히 분노가 있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부부 간의 문제, 부모 자식 간의 문제, 교회에서의 문제, 사업상의 모든 인간관계에서 싸움을 피하고 싶고 논쟁을 피하고 싶고 그래서 대신 매를 맞는 그 여러분들은 정말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러다 보면 자기를 기만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자기가 정말 의로운 사람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겉으로는 분명히 다 책임지고 매를 다 맞았는데 속으로는 원망과 억울함과 분노가 영혼을 갉아먹게 된단 말입니다. 착한 그리스도인들이시여, 그게 아니라 내 영혼이 얼마나 속절없는지 자기의 진짜 모습을 주님 앞에 낱낱이 봐야 합니다. 자신을 덮고 있는 기만에서 눈을 떠야 합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가짜 외투 속에 숨겨놓은 자신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남한테 뭐 싫은 소리 한번 안 하고 어쩌다 싫은 소리 하면 오히려 내가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하고 참 착하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사랑하며 살기도 시간이 없는데 왜 남들에게 상처 주면서 사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잘못하면 하나님 이만하면 됐지 뭘 얼마나 더 잘하란 말입니까? 이런 기만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말은 마음속에 무엇이 존재하는가를 보여주죠.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말했죠. 말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말은 그 사람의 성품을 다시 꼴려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말은 그 사람의 성품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다시 그것이 자기의 성품에 강력한 영향을 줘요. 자기가 하고 있는 그 말에 자기의 성품이 다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만일 우리가 사실이 아닌 것들을 반복해서 계속 말하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그것을 진짜 사실처럼 믿게 되고 혼돈 가운데서 자기 기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 그리스도 323페이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로 영향을 받는다. 때때로 사탄의 자극을 받아 순간적인 충동 아래서 그들은 시기나 악한 억지의 말을 바라게 되며 자신들이 진정으로 믿지 않는 바를 마치 진정으로 믿는 것처럼 표현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실수를 많이 하죠. 여기 보면 자기가 진정으로 믿지 않는데 그것을 믿는 것처럼 자기도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말할 땐 사실 나는 그렇게 믿지 않아 라면서 속으로는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러한 말은 사상의 반응을 일으킨다. 그들은 저희가 한 말에 스스로 속게 되며 사탄의 선동을 받아 말한 것을 진실이라고 믿게 된다. 분명히 처음에는 자기가 사실로 믿고 말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말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진정으로 믿게 되고 자기를 속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의견이나 결정을 발표한 후에 그들은 흔히 너무 교만하여 그것을 철회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옳은 것을 증명하려고 힘쓰다가 마침내 저희가 정당하다고 믿게 된다. 처음엔 사탄의 충동을 받아서 어떤 시기나 악한 억측을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어느 것이 거짓이고 어느 것이 진실인지 스스로가 혼동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사실과는 상관이 없는 자기의 상상을 실제적인 진실로 믿게 되는 묘한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 기만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때 그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기만의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기만 가운데서 확신을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강력한 설득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호소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런 자기 기만의 이 비극에 정말 빠지게 될까요? 우리들의 점차적인 결정들에 의해서 우리는 그러한 비극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점차적인 결정. 여러분 아무도 이 처음부터 난 구원을 잃어버리겠어. 나는 멸망받아야 되겠어. 그렇게 즉각적으로 결정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그것을 결정해 가는 겁니다. 빛을 조금씩 거절하고 죄를 약간씩 감싸 안으면서 점차적으로 사람들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들과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나들면서 그렇게 사귀는 것이 별로 위험한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결정함으로써 점차적인 결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과 솔로몬의 경험 잘 아시죠? 남편이 이걸 원하니까, 아내가 이걸 원하니까, 자녀가 이걸 원하니까, 직장에서 사회에서 뭐 이 정도는 괜찮을 때니까 그렇게 점점 합리성을 부여함으로 기만을 합니다. 또 세상의 이 쾌락을 추구하는 결정, 그런 것도 점차적인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영화관에 몇 번 간다고 해서 그게 큰일이 나는 것은 아니야. 아 뭐 텔레비전 조금 본다고 해서 뭐 당장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아 뭐 가끔 술을 마신다고 해서 뭐 그게 큰 문제가 돼. 뭐 담배 좀 핀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니? 이러한 점차적이고 설득력 있게 들리는 이 속삭임들이 우리를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계속 인도해가는 목소리들입니다. 언제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결정, 희생이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자기를 섬기기로 하는 그런 한두 번의 결정, 이런 것 또한 매우 위험한 길로 접어드는 결정이 되는 겁니다. 날마다의 생애에서 말씀과 기도를 등한히하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게으름을 피우는 결정, 이건 역시 자기의 영혼을 점차적으로 죽음으로 이끄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진리와 영원한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자신의 생애에서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의 경험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성령께 굴복하고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점차적인 타협과 자기 기만의 늪을 찾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기 기만의 또 하나의 형태는 피해의식으로 나타납니다. 이 피해의식으로 자기를 기만하는 거예요. 누가 어떤 의견을 제시하면 그것을 의견으로 생각지 않고 공격으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 속이 좁습니다. 그런 피해의식은 피해 망상으로 가죠. 여러분, 기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망상 아닙니까? 대화할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얼굴을 찡그리고 얘기했어. 아, 뭔가 잘못됐을 거야. 회의할 때 저 사람이 내 의견을 반대했어. 나를 무시하는 거야. 아니, 저 사람이 복도를 지나가다가 나한테 미소 안 지었어. 뭔가 문제가 있어. 아니,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건 나한테 한 얘기야. 아,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나를 무시하기 때문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 다른 사람의 동기를 의심하고 이렇게 자기를 피해자로 만들어버려요. 누군가가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적이 없는데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자기를 불쌍하게 만들어서 자기 연민에 빠져버려요. 여러분, 아까 보셨죠? 그 이 착한 사람 증후군 중에 하나가 희생자로서의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서 타인이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고 계속 생각한다. 여러분, 그거 우리가 자꾸 이 자기를 불쌍하게 만들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오해하고 추측하는 거, 여러분 그거 다 죄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남의 동기를 추측하거나 넘겨짚는 거 다 죄악이에요. 우리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피해의식으로 자기를 기만하면, 한번 그렇게 생각하면 분명히 사실과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고 이성적인 논리와 어떤 설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이 피해망상을 의학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 조건만 잘못되어 있고 그 이후의 논리 전개는 별 무리가 없기 때문에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전제 조건 자체가 망상적이라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며 그 망상 전부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수가 많다. 자신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며 과하면 그 마음이 분노로 표출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가에게 시달리고 있거나 뭐 속았거나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이런 그릇된 망상이 이제 전제 조건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논리 전개는 아주 합리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이런 실수와 죄를 저지릅니까? 내가 잘못 판단하고 내가 잘못 생각한 후에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문제들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분노를 은근히 표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가서 전부 치료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없어져야 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봐야 합니다. 내 모습을 보여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감히 고개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할 수도 없는 그런 속절없는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준비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읽을 때 생명의 말씀이 이해되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서 나를 준비시키고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버리는 것이 뭔지 몰라요. 다 기만당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버리는 경험을 철저히 해서 자기가 죽는 그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하늘에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이세요. 옛날 유대인만 기만당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도 우리도 그런 형편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자기 기만의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속이는 이 죄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를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라고 하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난 부족한 게 없어. 난 문제가 없어. 난 잘하고 있어. 가장 무서운 영적 기만, 자기 기만에 빠져있는 교회입니다. 자기를 너무 신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으려면 깨어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깨어있어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누가복음 22장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정신 차려라. 근신하여 기도해라. 깨어있어 기도해라. 여러분,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자기를 너무 신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기의 상태가 어떤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좀 보라는 겁니다. 난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라는 그 인식을 가지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속절없는 연약한 존재인지 좀 깨달아 알란 말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죄가 되어서 사라질 그런 존재라는 인식을 좀 가지고 깨어있으라 그 말입니다. 자기의 약점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약점은 뭡니까? 여러분이 잘 쓰러지는 죄는 뭡니까? 그것에 대해서 늘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자신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 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위험한 겁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1장 26절 야고보서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기를 높게 평가하면 위험에 빠집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최소한 그 사람보다 자기는 더 낫다는 기만이 밑바닥에 있는 거거든요. 스스로 경건하고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일단 어떤 의견이나 결정을 발표한 후에 자존심 때문에 흔히 그것을 철회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철회하면 자기 평판이 떨어질 것을 염려해. 그래서 자기가 정말 더 옳은 것을 증명하려고 힘쓰다가 마침내 자기 자신이 정당하다고 믿게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말한 그 말들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속일 수가 없을 겁니다.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솔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말씀의 빛에 우리 자신을 비춰본다면 우리 주위에 존재하는 굉장히 많은 기만적인 요소들, 그 요소들의 위험을 감지하고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전부 기만당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속아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아우슈비츠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독일어로 Arbeit macht frei, 노동이 그대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써 있습니다. 얼마나 허울 좋은 문구인지 모릅니다. 잡혀 들어가는 수용소 입구에서 오케스트라를 연주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전 유럽에서 다 잡아왔는데 잡아올 때 포로 수용소 간다 그렇게 데리고 잡아오지 않죠. 좋은 곳에 가서 정말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좋은 대우를 해준다 그러면서 그들을 다 기만했습니다. 사람들이 기뻐서 자기가 잡혀가는 기차표를 자기 돈으로 사서 오게 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비싼 1등칸 기차표도 사고 좋은 곳에 가기 위해서 그렇게 왔습니다. 이 1941년부터 3년 동안이나 계속 붙잡아서 그렇게 죽이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깜짝같이 몰랐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가, 많은 교인들이 난 괜찮아, 난 문제가 없어, 정말 사람들이 기만당해서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뭐라고 말해줘도 나는 아니야, 나는 이 진리를 위해서 직장을 버렸어, 나는 이 진리를 위해서 가족들에게 어려움을 당했어, 나는 이 진리를 평생 믿어왔어, 그러니까 나는 아니야, 나는 괜찮아, 기만당해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뭐가 진리인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자기를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교회에 나가고 헌금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살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 공중에 다 설 줄 알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옛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 백성들이 전부 기만당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우슈비츠 게스트실에 가면 이 옛날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이제 그 옛날에 그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도 그 가스실 주변에 온갖 꽃들을 다 심어놨다고 합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이 가스실 주위에 꽃을 아주 잘 심어놔서 아주 예쁘게 잘 갖고 놨다고 해요. 이 사람들이 당장 죽으러 가는데 두려움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완전히 속인 겁니다. 목욕시킨다고 다 들여보낸 다음에 여러분 목욕하고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그 짐들을 되찾아야 하니까 당신들 가방에 소지품에 다 이름을 쓰세요. 그래서 다 이름을 쓰고 주소를 쓰고 그리고 거길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웬걸요? 물 나오는 곳에서 가스가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만 기만당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기만당해 있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옛날 유대교회 전체가 기만당했다면 오늘날 교회는 기만당하지 않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오 여러분이시여, 큰 환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제2의 아우슈비츠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잡아가둘 정책과 법안과 수용소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등한히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위에 빛이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둠 속을 거닐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진리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매일 주님 앞에 나가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 앞에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그런 경험을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영생의 말씀을 매일 먹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걷게 되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에서 무엇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자신을 포장하고 우월한 위치에서 남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저희가 아직 주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미혹의 시대입니다. 특히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미혹하고 기만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떨리고 두렵습니다. 주님, 저희는 성령의 능력을 믿사오니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저희를 지배하여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성령의 호소에 응답하는 심령이 되게 주시옵소서.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